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보안군이 어제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서 반정부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해 두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경찰과 의료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안군이 다리와 중앙광장 등지에서 시위대를 몰아낸 과정에서 사망자 외에 적어도 1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보안군의 돌을 던져 적어도 1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약 300명이 참가해 최근 당국이 시아파 교도가 다수인 나시리아 현지 활동가들을 체포한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나시리아 경찰서장을 해임할 것을 내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월 알수다니 총리가 이끄는 새 이라크 정부가 출범한 뒤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미 국가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이 어제 탄핵됐습니다. 페루 의회는 이날 카스티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전체 의원 130명 가운데 10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8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페루 당국은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어긴 반란과 음모 혐의로 이날 저녁 구금돼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탄핵소추 끝에 탄핵된 카스티오 대통령은 앞서 탄핵안 가결을 막기 위해 의회를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카스티오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카스티오 정부의 디나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새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올해 60세인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페루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오는 202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약속한 통합정부 하에서 페루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루는 최근 부패와 잦은 탄핵 시도, 대통령 임기 단축 등으로 여러 지도자들이 기소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어제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날 열린 77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핵 관련 결의안들이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조항별로 이루어진 이날 표결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 중 북한의 과거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5항에는 166개국이 찬성하고 4개국이 기권했습니다. 반대는 북한이 유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군축 국제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표결 결과인 169개국 찬성, 1개국 반대, 9개국 기권보다 찬성국은 늘고 기권국은 줄었습니다. 이 조항은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며 어떠한 추가 핵실험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로드맵 구축에 관한 결의안 61호 가운데 북핵 폐기를 촉구하는 제10항도 찬성 145, 기권 15, 반대 4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회의에서 특별 군사작전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관해 말하자면 당연히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으로 지칭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지난 9월과 10월 최소 30만 명의 예비군이 소집됐다면서 2차 동원령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의 비탈리 클리치코 시장은 우크라이나 기관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될 경우 대재앙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상호 우호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창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우디를 국빈 방문 중인 시 주석은 현지 매체인 알 리야드 신문 8일자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인들의 깊은 우정을 안고 리야드로 돌아왔다며 양국 관계와 미래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랍 국가 간 교류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서 실크로드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동서 포용과 상호 학습에 찬란한 장을 남긴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해 한국, 일본 등과 연합훈련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는 12일에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한, 한일,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립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들에 대해 한국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내린 올림픽 참가 정지 징계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평안도와 함남 남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함남 북부, 함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8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북은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눈, 황해도와 평남은 늦은 오후에 한때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으며 낮 최고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해 한국, 일본 등과 연합훈련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북 압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박경주 기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7일 북한의 거듭된 무력도발과 관련해 우리는 평양에 계속 압박을 가하기 위해 모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없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재확인했습니다.
We're working with all of our allies and partners to continue to put pressure on Pyongyang.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 여전히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마주 앉을 의향이 있으며 이런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우리와 한국, 일본 등 조약 동맹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영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가용한 방어 역량을 확실히 갖추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inue to try to improve our intelligence collection capabilities there in that part of the world, as well as making sure that from a readiness perspective.
그러면서 우리가 영내에서 정보 수집 역량을 계속 개선하고 우리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준비 태세를 분명히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양자, 삼자 군사훈련과 조율이 더욱 강화됐다고 언급하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중국과 관련해 중국은 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영향력을 영내 안보 개선을 위해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influence in Pyongyang. We'd like them to use that influence.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평양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압박을 정말로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준비되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별도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포탄 공급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러시아가 북한산 포탄 확보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다만 포탄 거래가 완료됐다는 확실한 징후는 현재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서울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런 우려를 양자간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결 방식에 대해 지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오는 12일에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한, 한일,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린다고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3국 대표들이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여합니다. 세 나라 대표들은 올해 전례 없이 잦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내놓을 수 있는 대북 제재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안일 북핵 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9월 도쿄 회동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을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저해하는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을 동북아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며 동맹들과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50% 증액하기로 했는데 동북아 안보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동북아시아가 더욱 위험한 지역이 됐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행동이 안보 환경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re is no question that Northeast Asia has become a more dangerous neighborhood. And there are a number of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와 시험, 수사 등 도발의 속도와 규모가 지난 몇 주뿐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와 외교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상황에서는 영내 동맹들과 방어와 억지 조치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확실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welcome the announcement from Japan regarding its plans for defense spending.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안보를 비롯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과 북한이 영내 초래하는 위험과 불안정으로 인해 안보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이익과 동맹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노력 가운데 우리의 안보 협력 또한 심화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 정권이 도발로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갈등 대신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 관여하는 것을 분명히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ould certainly welcome China engaging with the DPRK to reduce tensions.
싱 부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영내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영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유형의 시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길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이 북한과 관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6일 열린 미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에서 양국군의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 방침이 발표된 것에 중국이 영내 안보를 해친다며 반발한 데 대해서는 중국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We conduct bilateral, trilateral exercises all the time with other countries, as does China.
미국은 중국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과 항상 양자, 3자 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영내와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태평양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합동으로 대규모 양자 지휘소 훈련인 야마사쿠라 훈련을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에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배치된 미국 육군과 공군, 해병대 병력과 일본 육상자위대원 약 5,700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번 야마사쿠라 훈련은 헌신적인 동맹국이자 지원국으로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미일 양국 간 약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국 간 안보 동맹과 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 안정을 위해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가짜 사이트에 접근한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배포해 정보를 빼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블랙시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지난 6월 블록스 홀더라는 이름으로 자동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기존의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 하스 온라인을 사실상 그대로 복제한 가짜 사이트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하스 온라인과 메인 화면의 구성과 디자인이 매우 흡사했고 사이트를 설명하는 문구도 단어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옮겼습니다. 또 제품과 서비스, 기술 등을 설명하는 세부 항목 내용도 동일했습니다. 블랙시트 측은 라자루스가 하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약 95에서 98% 정도 복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VOA에 설명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사용자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이나 문서 등을 다운받을 때 악성 코드 애플 제우스를 배포해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사이트의 프로그램이나 요금 등을 안내한 MS 워드 파일 형식의 문서를 내려받을 때 악성 코드도 함께 다운로드돼 사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수법입니다. 라자루스는 이렇게 감염된 컴퓨터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해킹에 악용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시트의 스티븐 아데어 대표는 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포착된 악성 코드 애플 제우스는 오직 라자루스만이 사용해온 악성 코드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big item would be the Apple juice, you know, the Apple juice malware that it's called. That is believed to be used basically exclusively by Lazarus. So.
또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와 자료, 이메일 등을 해킹하고 암호화폐 이용자를 표적 삼은 것도 전형적인 라자루스의 행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해킹 시도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 여부와 규모는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블랙시트 측은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반시설국 CISA와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2월 애플 제우스에 대한 합동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애플 제우스는 북한이 개발한 악성 코드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서비스 업체 등을 겨냥한 해킹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자루스가 개설한 것으로 지목된 블록스 홀더 사이트는 7일 현재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FBI는 이와 관련한 VOA의 문의에 7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북한의 정보 기술 분야, 즉 IT 인력이 고용되지 않도록 신원 확인 등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은 오늘 북한 IT 인력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IT 인력 상당수가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기관에 소속돼 있고 이들 인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소속기관에 상납돼 북한 지도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외부에서 공물을 유입하는 듯한 움직임이 항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곡물 포대를 실은 선박만 17척이 발견됐는데 식량난에 따른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이달 5일 북한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 두 척이 보입니다. 길이가 각각 150m와 90m인 이들 선박은 적재함에 석탄 대신 하얀색 물체를 실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 부두에 정박해 있는 150m 길이의 선박은 처음 이 지점에서 발견됐을 때만 해도 적재함 4개 칸 모두에 하얀색 물체를 가득 싣고 있었는데 약 일주일이 지난 5일엔 1개 칸에만 이 물체가 남아있습니다. 같은 기간 바로 앞 부두에 하얀색 물체가 쌓인 점으로 미뤄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싣고 와 부두에 내려놓은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인근 다른 항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보입니다. 남포의 컨테이너 항구를 촬영한 7일자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선 적재함 두 곳을 하얀색 물체로 채운 90m 길이의 화물선을 볼 수 있으며 남포의 석탄 항구 바로 옆 일반 부두에서도 하얀색 물체를 실은 선박이 쉽게 발견됩니다. BOA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남포 일반 항구와 석탄항, 컨테이너항, 송림 석탄항 등을 출입한 선박을 살펴본 결과 하얀색 물체를 실은 선박은 모두 17척이었습니다. 앞서 BOA는 과거 이 일대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이 하얀색 물체가 포대 덤이란 사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북한이 포대 단위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이 곡물인 만큼 남포 일대에서 발견된 하얀색 물체가 하얀 포대로 포장된 식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통상 7월에서 8월 선박을 이용해 곡물로 추정되는 하얀색 물체를 실어나르곤 했는데 이번처럼 가을과 겨울까지 이 작업을 계속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집중 조명되어 온 식량난 때문에 북한이 수개월 동안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7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8월 인도산 장립종 쌀 만 톤의 수입을 추진하고 인도의 민간단체 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식량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지난 6일 함경북도 무산 광산 연합기업소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옥수수를 싣기 위해 송림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인 무산 일대에서 황해도 송림항까지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석탄을 주로 취급해온 송림항에는 실제로 지난 한 달간 하얀색 물체를 실은 대형 선박 최소 두 척이 드나드는 모습이 위성에 찍혔습니다. 또 항구 곳곳에선 하얀색 물체가 쌓여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일 비공개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엔 북한 인권이 안보리의 공식 의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로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7일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또다시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인권을 기타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안보리가 그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용한 논의로는 김정은에게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인상을 주기 어렵다며 안보리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성공할 수 없으며 아시아 영내 평화와 안보가 북한의 인권 유린과 전쟁 조장을 멈추는 데 달렸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더욱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대량살상 무기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공식적인 안보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을 다시 안보리 공식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we really need to get beyond this A or B conundrum.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분열돼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것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하지만 북한 인권을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거부권과 관계없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15표 가운데 9표만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지만 있다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랬듯 북한 인권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아예 무산된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 더 낫지만 그래도 아예 논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킹 전 특사는 15개 나라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 이상이 동의하면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이사국들이 내년에 표결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는 9일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의제 외 토의사항 방식으로 개최되며 논의도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상황을 공식 의제에 추가해 공개 논의를 벌였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논의하지 않았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비공개 협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앞서 지난 5일 45개 국제인권단체들과 5명의 저명인사들이 안보리 이사국에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해 한국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 혐의만으론 북한에 바로 송환하지 않고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란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통일부 장관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 중 국제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북한 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전임 정부가 2019년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을 결정할 때 이들이 어선에 함께 타고 있던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임에도 망명을 받아주면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보완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항공기 납치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해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망명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한국 정부로부터 국내 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민을 수사 의뢰하고 사법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선 중대범죄 혐의를 받은 탈북 어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북송 조치가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서의 이들의 지위보다 남북관계를 고려한 당시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이번 입법 예고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탈북민들의 한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풀이했습니다.
중대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당한 절차로서 재판을 받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탈북민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활동의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추진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는 법률적 허점들을 채워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교수는 그러나 개정안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탈북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그런 중대 범죄를 한국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대범죄에 대한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념화 정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엔 자체 수사 의뢰에 사법 전문가가 아닌 통일부 장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탈북민 초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잡히면 검찰의 통보에 사법당국이 개입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통일부 장관이 제3국,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전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의사, 즉 망명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탈북민의 망명 의사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에선 그동안 망명 의사의 개념과 확인 절차 등을 놓고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이 3국을 통해서든 한국으로 직접 들어오든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가 이들을 1차적으로 조사했고 정작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탈북민 초기 조사와 확인 절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의 의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체제를 구체화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탈북민과 관련된 게 정치적으로나 또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제대로 됐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란을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입국과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 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탈북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내년 1월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 3월께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의 올림픽 불참으로 내린 징계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를 지낸 한 탈북 청년은 국제대회 참가가 꿈인 북한 선수들이 이번 결정을 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7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올림픽 출전 정지 징계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 내린 올림픽 출전 정지 처분이 끝나가고 있으며 31일 자동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OC는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0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으로 2022년 말까지 중단된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IOC의 징계가 해제됨에 따라 북한은 오는 2024년 파리올림픽부터 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폐막 직후인 지난해 9월 일방적으로 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의 올림픽위원회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선수들 보호를 이유로 올림픽 불참을 통보했었습니다. 바우 위원장은 그러나 IOC에 속한 전 세계 206개 올림픽위원회 가운데 북한만이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며 이는 올림픽 참가를 의무화한 올림픽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OC의 당시 대북 징계 결정에 따라 북한 선수들에 대한 IOC의 올림픽 연대 기금 등 재정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또 이 징계에 따라 북한은 올해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IOC 집행위원회 징계 종료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국제대회 참가 지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3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 중인 북한 지도부가 언제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를 허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편 북한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를 지낸 한국 내 탈북 청년은 7일 VOA에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IOC의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공군사령부와 4.25 체육단 출신으로 복싱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를 지낸 한설송 씨는 북한 운동선수들과 코치들에게 외국 대회 참가는 꿈같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북한에서 한국 TV와 드라마 등 외부 정보만 접해도 젊은 사람들은 흥분하는데 외부에 직접 나가서 보고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뿐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바깥 세상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북한과 외부 세계를 스스로 비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잠시 후엔 뷰의 특집 다큐멘터리 역사의 증언들 미국의 소리 80년 제3부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의 소리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한국어 방송은 2022년으로 출범 80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한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신음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방송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워싱턴에서 전하는 VOA 방송의 지난 발자취와 그 영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코리안 서비스 presents The 80th Anniversary Special.
역사의 증언대 미국의 소리 80년 제3부 또 하나의 80년을 향하여
냉전의 종식으로 다수남아 화해 무드를 띤 90년대, 한국어 방송은 새로운 흐름의 현장을 찾아 달라지는 모습을 전했다. 1992년 4월에는 낮은 선봉 지역 경제특구 시찰단의 일원으로 현지를 직접 찾아가 많은 북한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를 방송했다. 특별 시리즈 두만강에도 봄은 오는가도 그 뒤를 이었다.
실례지만 선생님은 여기 백화점에 뭐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5층 작업반장이.
물건이 좀 어떻습니까? 요새 손님들이 좀 많이 오는.
우린 물건이 뭐 어느 땐 많고 어느 땐 적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백화점에는 대중소비품을 비롯한 그 일상인민들이 써야 될 상황.
1994년 7월 25일은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그러나 이를 앞둔 7월 9일 김일성 주석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 주석과 회담을 갖는 등 미북 관계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는 시기였기에 그의 죽음은 특히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의 소리는 두 차례에 걸쳐 정규 방송 대신 그의 사망에 관련된 종합 특집을 내보냈다.
공산당 집권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을 장악했던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82세로 사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I have extended sincere condolences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on behalf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나는 먼저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김 주석을 잃은 북한 국민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스포츠팀이 미국에서 공식 경기를 갖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1999년 6월에는 여자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미국에서 열렸다. VOA는 예선전이 열린 미국 내 여러 경기장을 찾아가 북한팀의 경기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한인들이 징과 깽과리를 두드리며 응원을 했지만 세계 정상인 미국에 3대 0으로 패하자 못내 아쉬워하는 한인의 소감도 들려줘야 한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우려가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1997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제네바에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북핵 4자 회담이 열렸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3-4개월 간격으로 열리는 거의 모든 회담에 VOA 한국어도 직접 현지를 찾아가 이를 보도했다.
먼저 제네바에 열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 4자 회담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담을 시작하는 네 나라의 기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4자 회담의 본래 목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에서 핵심 변수는 북한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나 이 회담은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 6차 회담을 끝으로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말았다.
1998년 2월 25일 한국에서는 햇볕 정책을 주장해온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다. 1999년 5월 VOA는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단독 회견을 갖고 대북 포용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물었다.
북한의 안전이라든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보장 같은 걸 해준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같은 걸 포기하고 또 어떠한 경우도 남한에 대해서 먼저 침략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을 받고 남북이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해서 장차의 평화 통일에 길을 열어가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도 대북 온건 정책을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 2000년대 들어 한반도에서도 화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2000년 6월 13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이 실현됐다. BOA는 김 대통령의 공항 도착에서부터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 한반도 장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자세히 전했다.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13일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역사적인 첫발을 디디는 순간 또 남북 두 정상의 첫 상봉 모습은 분단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면만큼이나 그야말로 감동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3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도 북한을 방문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테러 지원, 클린턴 대통령 방북, 두 나라 연락사무소 개설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미 국무장관의 사상 첫 평양 방문에 한국어 방송도 평양에서 직접 이 소식을 전했다.
역사적인 평양 방문 이틀째인 24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고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 지도자들과 외교관계, 미사일 통제, 안보 문제 등 미국의 모든 우려사항들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평양 장백 유치원을 시찰하고 세계 식량기구를 통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발달로 방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자 VOA 한국어도 2001년 텔레비전 인터넷 에디터를 따로 두고 시대적 변화에 맞추기 위한 체제로 들어갔다. 그 다음 해에는 한글 웹사이트를 개설한 데 이어 동영상도 제작해 한국의 KBS TV와 MBC TV를 통해 방영했다.
한인으로서 이렇게 정말 됐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저희는 자랑스럽고 진짜 우리도 주류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나.
미국 서부 워싱턴주의 페더럴 웨이시에 사는 한인들은 이 도시의 시장이 한인이라는 점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Like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하튼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즉 펜타곤 등이 테러범들에 의해 폭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가 경악하는 가운데 한국어 방송도 비행기 자폭으로 불타는 국방부의 모습을 목격한 한국인 여학생을 찾아 그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저희 집이 펜타곤 시리에 살고 있어요. 저 그 펜타곤이 바로 집 앞에 보이거든요. 아침에 등교 딱 하려고 가는데 집 앞에서 바로 그 익스플로전이 있었어요. 그 연기가 난 거죠. 기둥이랑.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2000년대까지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전체가 대상이었다. VOA는 해외 동포, 근로자, 의향선원 등에게도 청취 가능한 유일한 한국말 방송이었다. 청취자와의 대화 시간에 소개되는 편지들 중에는 몇 달 동안 바다를 항해하는 도중에 보내온 사연들이 심심치 않게 섞여 있었다.
가봉에서 원목을 적재하고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향해서 올 연말쯤에 출항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먼저 지난번 청취 수신서와 함께 보내드린 편지 이후 여러 군의 생활 영어 및 컴퓨터의 세계 교재 1권, 아주 반갑게 머나먼 이곳 서부 아프리카 가보기 수도에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미국 의회는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의 정보 유입을 강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VOA 한국어 방송의 주 대상은 북한으로 바뀌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북한이 현재 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14일 새벽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슈단 풀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우리들의 침묵은 곧 북한 주민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칭하면서 미북 관계가 냉각돼 있던 시기 평양에서 들려온 뜻밖의 선율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08년 2월 26일 평양의 동평양 대극장에서 뉴욕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미국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남북한이 분단된 후 북한에서 미국 국가가 공식 연주되기는 처음이었다.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고 평양에서 연주회를 가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바그너, 드보르작, 거슈인의 곡을 연주하고 앵콜로 아리랑도 연주했다. 총중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오케스트라 부악장 미셸 김은 BOA에 북한 음악가들과 함께했던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들려주었다.
제가 갔었을 때 제일 많이 느낀 것은 남이 아니고 북이 아닌 한민족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참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꼭 통일이라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요. 정말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기쁨도 나누었고 많은 슬픔도 나누었고 지금은 글쎄 굉장히 아쉽고 가슴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늘어난 예산과 인원, 방송시간 등으로 BOA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식량난, 인권 탄압, 코로나 사태 등의 실상과 이에 관련된 외부의 시각 등을 어느 때보다 자세히 전하기 시작했다. 달라진 BOA 방송은 정치, 군사 등 움직임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반을 알리는 교양 프로그램은 물론 미국과 한국의 새로 터를 잡은 탈북자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다각도로 조명했다.
2001년 가족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고 부모님의 든든한 보호 아래 중국에서 경력을 쌓으며 20대를 맞이했던 이연서 씨. 돌연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심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어쩌다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고 행운을 아직 못 만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2017년부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도 본격화했다. 웹사이트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실리는 동영상은 각종 이야기를 더욱 실감나고 흥미있게 전해주고 있다. 깊이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토크쇼도 등장했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활동하실 때 북한 정권의 교체 가능성 논의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No, I mean the term regime change was something that was
아닙니다. 정권 교체라는 요구는 언론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Well, I do think that language is a little bit striking and I would want to know a little bit.
그 발언은 좀 놀랍네요.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했는지 더 들어보고
며칠 밤만 자면 다시 만날 줄 알았던 흥남 부두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 짐작이나 했을까. VOA는 흘러흘러 미국까지 와서 고향을 그리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3일의 약속도 영상으로 내보냈다.
3일간만 배 타고 있으면 집으로 올 수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배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뭐 3일 후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안 찾은 게 아니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꾹꾹 눌러 적은 이 편지를 끝으로 더는 웅희 오빠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2010년부터 한반도는 불안과 공포, 희망과 좌절이 요동치는 시기를 맞기 시작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핵개발과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며 1998년부터 광명성 위성 발사를 추진했다. 2012년 4월 북한이 외국 언론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실시한 광명성 3호 발사에는 BOA도 참석해 현장에서 소식을 전했다. BOA는 북한 관리에게 발사의 진정한 의도를 물었다.
꼭대기에 핵탄두가 실리느냐, 미사일 탄두가 실리느냐, 혹은 위성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ICBM,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오, 탄도로 기초가 되려면 첫째, 저렇게 노출돼서 쏘지 못합니다. 저렇게 노출됐으면 우리 반대편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죽을 놓고 먹었습니까? 저렇게 해서. 먹습니다, 저거.
이때 발사가 실패하긴 했지만 북측은 ICBM 실험이라면 숨겨놓고 쏘지 이처럼 공개리에 쏘지 않는다며 여전히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하고 미북 관계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의 발언은 일촉즉발의 전쟁 공포를 몰고 오기까지 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그런가 하면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성사되며 상황은 달라지는 듯 보였다. 세계 이목이 집중된 현장에는 한국어 방송도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Chairman Kim and I just signed a joint statement in which he reaffirmed his unwavering.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 미국과 북한이 12일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정립과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추구, 유해 송환 등 총 4개 항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논의했다. BOA는 서울프레스센터로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다.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정말로 좀 결실을 신청을 해줍니다.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2박 3일 평양 일정 가운데 첫 번째 정상회담이자 올해 들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관계는 다시 대립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싸고 예측 불가의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며 이를 전하는 VOA의 발걸음도 어느 때보다 바빠졌다.
2019년 말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네,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우한 폐렴으로 중국에서는 모두 9명이 숨지고 440여 명이 감염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염병은 갈수록 확산돼 전 세계 감염자가 6억 명을 훨씬 넘고 사망자가 650여만 명에 이르는 가공할 사태로 빠져들었다.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의 일터는 문을 닫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로 들어갔다.
VOA도 재택근무 상태에서 방송을 꾸려나갔다. 그러나 2020년 4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설이 나돌자 한국어 방송은 비상상황에 대비 다시 스튜디오에 나와 생방송으로 뉴스쇼를 진행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는 2021년 1월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시위대 2,000명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외로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곧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게 되자 워싱턴 DC는 전례 없는 경계태세로 돌입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경비를 하고 주요 거리는 봉쇄됐다. 그러나 한국어 방송은 어떻게든 길을 뚫고 스튜디오에 나와 생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이란 단어를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강경 노선 고수로 2022년에도 미북 간, 남북 간 대화는 단절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긴장의 연속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2022년 2월 미국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한 방안을 묻는 BOA의 질문에 유일한 결정권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최고위급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irman Kim is the singular voice that can actually deliver some change in North Korean policy with respect to their nuclear systems and their missiles. I felt like when I was with Chairman Kim.
그런가 하면 존 볼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VOA 한국어 방송과의 화상대화에서 미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의 인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권교체의 가능성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The U.S. Should not be held hostage by a regime like this, and that's why possibilities for regime change or, if necessary, the use of forc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이런 가운데 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대화에 나오도록 평양 측에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위오의 한국어 이동혁 국장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가 신임 대통령의 북핵 문제 대처 방안을 물었다.
북한 핵 문제가 남북관계 또 미북관계에서 사실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핵 문제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핵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그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되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또 핵사찰을 받는다든가 어떤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을 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놓을 생각입니다.
비오에이가 출범한 후 긴 세월 동안 많은 언어의 방송이 때로는 폐지되기도 하고 때로는 되살아나기도 했다. 후발 주자로 등장한 언어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 방송은 시작부터 오늘까지 단 한 차례도 중단된 적이 없는 명이 긴 방송이다. 명이 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라디오, 동영상,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갖춘 멀티 미디어 서비스로 변모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대상 지역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탈북자 저스틴 씨는 단연코 희망이 가장 큰 의미라고 힘주어 말한다.
희망 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막 실망하고 막 그럴 때마다 방송 들으면서 좀 다시 또 제 마음 다시 또 재정리하고요. 좀만 좀 참으면 나도 저런 세상 갈 수 있다는 좀 그런 희망.
The news may be good or bad. We shall tell you the truth.
암울했던 시기 한민족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하며 출범한 VOA 한국어 방송.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나쁜 뉴스일 수도 있지만 진실을 전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VOA는 열심히 뉴스 현장으로 달려간다.
지금까지 이은경
노시창이었습니다.
This is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 Bamboozit, D.C.
VOA.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